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오늘 말씀을 쭉 읽는데 성경 본문을 너무 길게 잡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혹시 스레드를 이렇게 열었다가 갑자기 기분이 확 가라앉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용을 보면 동기들은 대기업에 취업했다라고 자랑하고 또 친구는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집을 샀다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올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동기들이 이미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취업, 그리고 진로, 연애, 결혼, 돈, 미래. 요즘 청년들 어깨에 정말 많은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하나가 더 얹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이 질문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약 내가 찾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니까요. 힘이 되는 질문이 우리에게 때로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좀 다르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불안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손과 발로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실천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편지 한 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신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가 무너지는 걸 보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땅, 낯선 말, 낯선 사람들 아무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예레미야 2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9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가 흔히 위로의 말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십니까? 그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아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정행해질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성경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죠. 나타난 일은 우리의 것,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타난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신명기 29장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29절에 보면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알아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 29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이 내 계획을 알아내라라고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한 가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를 주시는데 그건 뭐냐 하면 너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퀴즈를 내신 게 아닙니다. 대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무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쩌면 아들 세대 아니면 더 뒤에 그들의 손자 세대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안에 꼭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년까지는 좋은 사람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물론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죠. 근데 다만 하나님의 답이, 응답이 내가 정한 기간 안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서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건 17살 나이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인데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꾼 게 17살이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30살, 즉 이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13년의 기간이 요셉에게 있어서 낭비였을까요? 성경은 그 13년을 한 문장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이 요셉의 13년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무슨 기술을 배웠다, 경력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데 형들이 정말로 요셉을 해치려고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감추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위를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덮으신 손이 만든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 순간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비교의 시간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학을 졸업하면 곧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인생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누가 정했는지도 모르는 그 계획표를 서로 누가 먼저 이루느냐, 누가 성공적으로 해내느냐 이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뒤지게 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머리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그 다른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데서 나온 생각이고 내 생각보다 낮은 생각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높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예레미야 29장이 말한 것이 이것인데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캐내어야 할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진 정답을 찾아내는 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입니다. 내가 아직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불안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불안했을 겁니다.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불안한 포로들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감정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믿음이 없구나. 라고 그들을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현실을 인정하시면서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5절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너희가 보내고 있는 이 지금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괜찮아, 불안해도 괜찮아, 느껴도 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든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불안해도 괜찮아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불안을 느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그 불안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해하니? 라고 정직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돌립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향하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 나오죠.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안을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주저앉지도 않고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실 불안을 느끼거든요.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희 집이 팔렸습니다. 11월 16일 날 집을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세도 너무 많이 올랐고 다들 이제 저만 가족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집을 얻어야 되는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통보를 받은 거거든요. 이제 지금 벌써 9월인데 두 달 안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여전히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잘한 일에 뭔가 부족한 게 섞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해하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그 부족한 순종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불안이 올라오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고 혼자 품고 사는 것은 다른 모습입니다. 앞에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고 가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뒤에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안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같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한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불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문장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여러분, 불안을 없애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불안의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들고 있으니까 무거운 건데 그분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손과 발로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할 차례인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하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는 대상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합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7절을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6절 말씀이고 7절에 가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게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결혼하고 살고 있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 중에 거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면에 바로 이어서 같은 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죠.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꿈꾼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뭔가 붙들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줄게. 하나님 이름을 붙인 확신 또는 꿈 해석,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단정. 예레미야 시대 포로들도 바로 그것을 원했습니다. 곧 돌아가게 해줄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의 앞에 이렇게 할 것을 보여주셨어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때, 또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예언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미래 전체를 오늘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력서 한 장 쓸 수 있으면 이력서를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으면 책 한 장을 읽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5분 동안 앉아서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하신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내일의 힘을 오늘 우리가 미리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짐을 오늘 우리가 지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할 때 보고서 작성하듯이 하지 말고 대화하듯이 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보고서 같은 기도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 문제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번 주 계획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어떠세요? 이 기도에 오늘 내가 실제로 어땠는지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서와 같아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을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본문은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짖으며 라는 것은 정리된 문장이 아니에요.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왜 이러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건 꼭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겁니다. 보고서와 부르짖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결과를 말하지만 부르짖음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는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끝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잘 정리된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는 마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 이 한 줄을 여러분 더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한 줄을 더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 한 줄이 부르짖음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힘들 때 교회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사람들이 질문 어떻게 됐어? 라고 질문하는 게 부담스럽고 웃으면서 괜찮은 것 하는 것도 지치는 거죠. 나는 힘든데 계속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괜찮은 척, 잘 되고 있는 척 이렇게 하는 게 지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무감으로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버틸 수 없으니까 함께 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에요. 바로 앞구절에서 이유를 알려주는데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희망의 근거는 내 기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을 붙드는 방법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혼자 붙들라고 하지 않고 서로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머리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캐내어야 할 보물이 아니라는 것,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것이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희망은 숨겨진 정답을 찾아내는 데 있지 않고 그 정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두 번째 마음으로 불안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감정을 없애라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불안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손과 발로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알고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기쁨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우리의 불안을 감추려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오늘 홀리 웨이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